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GPT-5의 발표가 있었고, 관련된 뉴스를 정말 정신없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도 한주 쉬고, 이번에는 본질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그 젊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나름 AI 네이티브에 속하실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젊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바라보는 이 AI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 관점을 한번 청해 듣고자 장원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 자기소개 드리자면, 네, 지금 이게 해주신 것처럼 저는 원래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었었고, 원래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료들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벤처 펌을 만들어 보고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제 친구들은 다 컴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생산성, 소프트웨어 테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이 창업 씬의 가장 주축인 어떤 아웃라이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좀더 실용적인 관점을 많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뷰나 필터를 끼고 이 어떤 변화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냥 그렇게 일하지만 않고, 그 뉴스레터를 낭만투자 파트너스라는 거를 이제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AI 시대에 맞춰서 좀 새롭게 보이는 패턴들이 좀 있고, 그 패턴들에 대한 답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관점에서 한번 어떤 모임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래서 이렇게 또제 생각들을 최근에 써보았습니다. 이 VC 산업에서 제가 갖고 있는 되게 그 근간의 믿음이나 그 세계관 중 하나는 결국은 이제 몇 법칙, 파레토의 법칙, 그 되게 소수의 20%가 80%의 결과를 낸다, 인것 같고, AI 시대에서는 그게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것들이 그 아웃라이어가 되어주고 있고, 그들한테 투자한 투자사라들이라든지 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탑티어들 회사들이 이제 AI 투자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망한 스타트업을 원래 베팅하는 걸 넘어서, 아, 이 산업에는 아예 다르게 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실제로 움직임이 많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랑 좀 겹쳐 보이냐면 2018년이나 2021년, 22년에 크립토 씬이 되게 겹쳐 보이는데, 사실 그때 모두가 코인을 사고 싶어 했고, 그 크립토를 만들 수 있거나 그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 메이커들이 너무 적었어서 사실은 그 자본이 주는 가치 차별성이 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크립토를 하던 스타트업들은 왜 내가 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를 역으로 질문을 굉장히 세게 하고 다니고 모두가 돈을 놓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크립토 전문 VC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다른 가치를 제공해줘 하면서 그때 그런 회사들을 되게 많이 투자했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때 레거시 VC들은 그 헤게모니를 거의 다 놓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콰이어가 이제 FTX라는 회사를 투자하면서 이제 망신사를 끝이 하기도 했고, 대형 회사 중에는 a16z가 이제 되게 잘했던 걸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 그 역사를 진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들을 최근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다르게 AI에는 모두들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들의 행동들을 좀 살펴보자면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킹메이커로 느껴지는데요. 좋은 창업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곳은 AI 그랜트라는 곳이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진짜 저희가 아는 진짜 괜찮은 아니면 되게 AI 네이티브한 서비스들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한 3억 5천 정도의 그 돈을 그냥 조건 없이 그 세이프로 무조건 투자해 주는데, 그 대신 이 모든 AI 구루들이라든지 데이터브릭스, 뭐 스노우플레이크, 뭐 스케일 AI,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그 많은 회사들의 모든 C레벨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배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저기에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저 커뮤니티성이 갖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는 뭐 커서나 뭐 위스퍼나 이런 곳들이 있는 네오 혹은 사우스 커먼 파크라고 그 굉장히 그 빌더 중심적으로 사실은 여긴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했어요. 투자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실제로는 어떻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되게 셀렉티브하게 받고 야, 너희들은 어떤 그 혁신을 만들 거야? 이런 그 그룹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빌더 그룹이었었는데, 이게 AI 붐을 타고 확그큰 되게 임팩트 있는 투자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Y 콤비네이터가 이런 거 창업해라 저런 거 창업해라 되게 많이 던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는 되게 유망했던 아니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은 YC에 잘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헤게모니를 잃었어요.
YC보다 더 앞단에서 이러한 회사들, 이런 탤런트들을 낚아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먼저 액세스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네요. AI 그랜트나 이후에 언급하신 회사 같은.
근데 사실은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 조건을 보면 사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그 density, 밀도에서 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면 나원 오브 댐인데 여기는 똘똘 뭉쳐있고 난 저기에 들어가고 싶어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Y 컴비네이터는 지금 너무 많이 뽑죠. 너무 많이 뽑아서 약간은 스프레이 앤 프레이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멀티플이라는 부가가치를 쫓아야 되는 그 벤처 캐피탈 펀드 입장에서 봤었을 땐 조금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예 게임 메이커. 그러니까 AI 특화된 가치를 제공해서 아예 독점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엔트로픽과 아예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컨빅션이라고 노 프라이어스라고 이제 사라거랑 이제 릴라드 길리 같이 하는 팟캐스트. 그러다 보니까 AI 구루들과 모든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잘 하는 곳. 그리고 뭐 제프리 힐튼과 같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창업자가 만든 이제 VC 혹은 아예 영국에 있으면서 아예 그 연구 네트워크 아예 학문적으로 이제 그 굉장한 그 리워드를 주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는 이런 하우스들이 사실은 진짜 모두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회사들한테 되게 독점적으로 잘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사실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은 거의 다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동등하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투자해보자 같은데 이 AI는 그런 기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홀딩스 컴퍼니처럼 아예 그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기업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은 아예 부서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그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임원진들을 데려와서 야 그럼 우리 같이 아예 AI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많이 언급됐었던 AI 롤업들을 막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파트너십 VC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거를 많이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택 소유자 협회들을 인수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원래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던 것들을 되게 자율화를 많이 해서 더 적은 임직원으로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런 조합을 만들고 그걸 더 크게 인수해가면서 그 영역을 만들고 되게 이게 인수할 만한 회사가 될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롤업이라는 비즈니스가 원래 PE들이 많이 하던 건데 결국은 그 창업자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인수해서 내가 이걸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나의 비즈니스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바이어한테 이걸 팔수 있게까지 리팩토링하는 과정인데요. 그거를 AI를 이용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좀 없거나 매력이 없던 산업을 되게 매력이 있게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로는 이제 콜센터 회사, 고객 서비스 CS를 대신해주는 곳들을 막 인수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인지를 좀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회사들은 인수 단가가 되게 낮아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낮고 높은 매출에 비해 운영하는데 코스트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없는 그 기업들인데 여기는 그거를 되게 다르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영업이익이 남더라도 좀더 미래 가치 평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운영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의 폭이 늘어나서 그 기업의 가치가 두배 늘어나는 그러니까 제곱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바라보고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조금 흥미로운 거는 컴퍼니 빌더라든지 벤처 스튜디오 같은 어떻게 보면은 창업 자를 좀 톤다운 시키고 조금 더 그걸 인프라로서 승부하는 그 비즈니스들이 과거에도 되게 많았는데 엄청 임팩트 있는 성공들이 막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도 여기는 훨씬 더 컨빅션을 갖고 저 VC들이 달려들고 있는 게 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센것 같고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잘 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저희가 한 10년쯤 뒤에는 야, 이렇게 비싸게 팔렸어? 이런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BPO라는 사업인데요. 그냥 용역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BPO가 뭐의 약자인가요?
Business Process Operation인데, 결국은 이렇게 그일 자체를 받아서 A부터 Z까지 완료해 주는 형태의 어떤 용역들을 주로 하는 게 이제 BPO입니다.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BPO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 관련된 OCR 이런 것들도 되게 그렇고, 패션, 뭐 여성 패션 그런 쇼핑몰에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맡기잖아요. 본인의 어떤 메인한 사업이 아니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막 모아서 다 BPO라고 볼수 있는데, 그걸 만드는 거에 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데, AI 리터러시 때문에 사실 그 지식노동의 가격은 굉장히 싸지는데, 고객은 과거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불 의사는 계속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럴 때 고객들을 되게 잘 만족시켜주면 그 후에 더 높은 수준의 강도 있는 경쟁이 나오더라도 규모의 경제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각 메가 영역의 섹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느껴요.
아까 말씀 주신 그 AI 롤업과도 이렇게 쭉 연결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어떤 가치 사슬이 있다면 그걸 굉장히 노동 집약적으로 하고 있다면 AI가 들어가서 거기에 효율을 만들어내서 훨씬 싼 가격에 그것들을 하게 하고 그럼 그 갭이 마진이 될 거고 또 그걸 N개를 모으면 이 코스트는 계속 고정해둔 채로 세일즈만 잘하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 사업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게 맥락으로도 맞닿아 있는 게 어쩌면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회사의 미래라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펑션들을 다 회사의 사업부로 존재했는데 이제 외부에 그런 것들을 훨씬 잘해주는 또 가격적으로 사람을 몇명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싼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계속 아웃소싱 되고 회사는 계속해서 핵심만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브랜드의 핵심을 정의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고객을 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펑션들만 남는 이런 것들이 미래가 될수 있다면 어쩌면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의 미래 시장적 특성과 잘 결합하면 글로벌리 그러한 모델들을 훨씬 빨리 예제로 꾸울 수 있다. 이런 쪽의 사업 기회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거기까지 가는 것 같고, 오늘 조금 더 얘기를 깊게 해보고 싶은 거는 그 AI 시대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AI 기술이 기업이라는 개념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제가 가장 이거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실 자본주의의 꽃은 법인이라는 어떤 그 무형의 형태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법인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거는 지식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노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가가치도 컸고, 그리고 기업들도 다그 지식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가져왔는데 그것들이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었던 되게 많은 어떤 구조라든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깨면 깰수록 반대로 거기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되게 열심히 깨는 회사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유닛 이코노믹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밑에를 보면은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스템과 독점력을 갖는 빅테크 회사만큼 종업원당 매출을 내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탑 AI 스타트업이 그 임직원당 내는 매출을 보면요. 커서가, 네, 거의 45억. 1인당. 미드저니가 30억. 구글이 한 26억. 오픈 AI가 한 20억. 이 정도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구글 위에 어떤 회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면 꽤 많은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물론 저게 건전한 성장이다는 좀더 지수 높고 저게 가능한 거야? 가 이제 지금 저한테 주는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그 임직원 한 명당 그 기업 가치로 환산하자면 미드전이나 커서 같은 곳들이 되게 이제 상위권에 있고
압도적 1위는 일리아 소스케보의 SSI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미드전이 매출, 임직원당 매출,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유니콘 스타트업인데 임직원이 몇 명인지를 볼수 있는 건데, AI에서. 100명 원도로 유니콘인 회사가 한 7개 됩니다. 물론 이제, 자꾸 하나는 빼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전에 없었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뭐, 미드저니라는 케이스가 되게 큰 임팩트를 줬었던 것 같은데, 폭발적 확장을 위해서 인프라 구조 기반 세팅과 선순환을 너무 설계를 잘 해놨어요. 이게 디스코드라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슬랙 같은 어떤 협업 툴 혹은 소통 커뮤니티 툴인데 거기가 이제 그 되게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되게 모듈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에 아예 비즈니스를 얹어버려서 사업의 기반 자체를 확장 가능하게 구축을 해버렸습니다. 로그인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미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하도 그냥 디스코드 위에 해버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의 근본을 남한테 맡기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더 적고 효율적으로 이 성장을 누리기 위한 인프라를 선택한 게 이제 사실은 이 창업가로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확장 가능한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AI 모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갖고 있는 그 핵심 코어 엔진을 강화시키는 것까지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은 학습을 해서 더 웨이트를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인프라들이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미드저니는 엄청 옛날에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걸 결국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고 그걸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게 되게 근본적인 경쟁력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되게 철저한 커뮤니티 기반의 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디스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결과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입력하면 무조건 남들도 볼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새로 진입한 사람 입장에서 남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지를 그냥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요.
저거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초에 프롬프팅의 감을 잡은 곳이 미드저니 디스코드였거든요. 엄청 이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다 줬네요, 이거.
데이빗 홀츠가 원래 립모션 창업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데이빗 홀츠라는 거를 밝히지를 않고 있었어요. 2022년 초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약간 타운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안 받는다는 말 같은 걸막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이용자 간 Q&A 활성화하니까 회사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해줘야 되는 이벤트가 굉장히 줄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배워가고 참고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를 안 받겠다라는 사명 하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약 속에서 그 창의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제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려면은, 그리고 엄청난 특정 규모 이상 성장하려면 이건 불가능해. 가 사실은 이 스타트업 씬에 되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그걸 깬 거죠. 대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믿고 따라온 그 임직원들이 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 계속 작업을 했으니까 이게 가능했구나.
이때 디스코드에 스테이빌리티의 이모드 모스테크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커뮤니티를 상대해주고 GPU 내가 대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흥미로운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드저니는 그 제약 위에서 되게 큰 혁신을 봤다고 볼수 있고, 러버블은 되게 요새 핫한 10개월 만에 매출 1000억 이상을 내면서, 특히 이제 미국 회사가 아니라서 더 조명을 많이 받는데요. 결국은 풀스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역할을 합쳐놓은 어떤 바이브 코딩 툴입니다. 매출을 이제 한 150억 낼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18명의 멤버가 있었고, 그중 10명이 엔지니어고, 그로스는 3명, 세일즈 인력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열몇 명이 매출을 그것도 소프트웨어로 100억 이상을 낼수 있느냐. 이 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소프트웨어는 그 한계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팔면 파는 대로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유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그걸 하는 건 거의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결국은, 잘 나와야죠. 잘 코딩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개발 보조를 어느 정도 발자국을 떼면 그 다음에 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기능을 그냥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대화형 입력창을 갖고 고객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고, 내부 직군은 최대한 제너리스트를 활용했다는 게 되게 특징이더라고요. 사실은 전통적인 마케터의 경우에는, 아, 나는 광고를 잘 만들어, 나는 메타 그 광고 서비스를 잘 알아서 나는 마케팅을 잘 태워, 혹은 나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해, 나는 BD, 파트너십을 잘 맺어,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아, 이거 각각 드는 시간과 노하우가 생각보다 AI 때문에 너무 습득하기 쉬워졌으니 내가 그냥 다 할게 라는 어떤 마인드셋과 팀의 그 정체성 있는 분들이 뭉쳐서 이걸 했다 하더라고요.
직군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 그러면은 소통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하니까. 그래서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 회사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일단 AI 산업을 좋아하고 이 기술을 믿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기 제품을 많이 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마케팅을 할때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제품들을 많이 찍어내고 그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그냥 듣고 바로 다음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자체 프로덕트 헌트 같은 것도 운영하고 뭐 약간 그 성격 검사, MBTI 검사 하듯이 링크드인 링크를 넣으면 너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고 바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제품을 이용한 그 마케팅들을 많이 했어요. 그 IT 업에서는 개밥먹기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만든 서비스를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진짜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병목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운영하는 걸 벗어나서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까지 해결하고 퍼포먼스까지 내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선순환이 굉장히 잘 도는 게이 앞에 미드저니와 어떻게 보면 러버블 사례를 보면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B2B적인 맥락에서 또 하나의 업체를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븐업이라는 업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버티컬 AI 업체인데 개인 상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요금으로 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손해사정사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 나는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것 같아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보험사가 해주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력에 대한 비용이 되게 큰 국가에서는 그게 되게 큰 부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직접 맡아서 해줄게 하니까는 그 다이렉트한 니즈를 AI를 이용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을 가능하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AI가 없었으면 그냥 이제 회계사, 세무사처럼 그냥 일일이 해야 되는 건데 되게 그 지식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그 중간중간 모듈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효율화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그 턴키로 크게 받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래서 여기는 임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도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쭉 보면 저는 이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라고 조금 그 통시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원래 린 스타트업이 갖고 있던 가벼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 설계 혹은 이 다양한 업무들을 잘 사용하는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그것들이 다 됐으면 내 제품이 어떻게 고객한테 다다를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좀더 부각이 새로 되고 있는 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스타트업의 대표나 팀들이 과거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보고, 아, 이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미래에는, 이 팀은 이 방법론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전술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 되게 큰 스타트업을 만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걸로 전후 관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기업의 AI 활용도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되게 세대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미드저니나 방금 이븐업이라든지 글로벌 같은 회사들을 보면은 결국 AI를 정말 잘 활용하는 회사들이라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했다. 소수 인원으로. 그럼 지금 기업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있냐를 좀 생각해 보면 세 층인 것 같아요. AI를 도구라고 생각하고 적절할 때 활용하는 회사랑 위기라고 인식하고 대처하고 따라가려는 회사랑 그냥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구조부터 고민해서 아예 다르게 성장하려는 회사.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답은 뭡니까? 이셋 중에 뭐가 돼야 됩니까?
아, 무조건 세 번째. 자,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열망과 자기의 임팩트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너무 좋은 수단이다. 지금 사고를 후퇴할 만큼 후퇴해서 제일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벤처 투자 로직은 소수의 팀이 이제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러네요 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게 보면 벤처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 온게 과거의 벤처 투자 로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은 70%의 투자금은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AI 네이티브 회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벤처 캐피탈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전통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시리즈 A 언더면 70% 정도고, 시리즈 C 정도 되면은 한 40에서 60% 정도가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고, 뭐, 인재에 대한 베팅이 되게 컸다. 근데 이제는 유닛 이코노믹스가 여기서도 무너진다. 더 이상 자본을 받아서 채용을 해야지만 고객을 만족시키는 선순환이 아니라, 제가 AI를 잘 사용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시장인 거죠. 자체 부트스트래핑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가난하고 월급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의리로라도 더 뭉칠 수도 있는 거죠. 벤처 투자 신에서 갖고 있었던 그 정형화된 성공 방정식, 성장 방정식이 되게 와해되고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미국에서는 그세 가지 행동을 되게 전폭적으로 하는 이유와 되게 맞닿아 있다. 근데 사실 투자자들도 다 회사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은 좀 어떻게 AI를 쓰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일들은 워크플로우 레벨로 보면은 소싱, 실사, 협상, 투자 행정 자체, 이후에 사후 관리, 그리고 이제 파는 과정까지. 이렇게 VC들이 AI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관계랑 지식 관리가 많아요. 사람과 딱 지식 관리 두 가지 축입니다. CRM이라는 것, 그러니까 관계 관리는 옛날부터 너무 중요했어서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엄청난 기업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꽤 엄청 효율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기술 스택에서 뭔가 AI 네이티브한 엄청 큰 변화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 관리 쪽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C, 벤처 캐피탈이 좀 커지다 보면 그 많은 산업과 많은 기업들을 조사해야 하다 보니까 인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인턴이 그냥 아예 싸그리 필요 없었어요. 딥 리서치라는 AI 에이전트 때문에 그냥 그 룸이 거의 없어졌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 잘하는 인턴이 똑똑한 인턴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VC한테 지금은.
테스트가 있는 인턴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
엣지가 있는
그렇죠.
어디선가에서의 에셋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 지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이걸 되게 제 레벨로 내리면은 엄청 현실적인 그 업무 고민들로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벤처 투자사거나 이렇다면 금융업이 좀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행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판단의 부가가치가 조금 더 많이 쏠린 산업 같은 경우에는 IQ가 200인 사람이 있으면 IQ 180인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EQ가 150인 사람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서의 그 부가가치를 더 높여주기 때문에 다양성이 되게 큰게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그 투자사하고 그런 경우에는 다 같이 AI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계층화해서 녹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활용해서 구조적인 선순환과 그 우위를 누리면서 실제로 이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고민이 사실은 지금 저희 회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AI를 근본적으로 잘 쓰고 있는 모든 회사에 다좀 펼쳐져 있는 그 비슷한 고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결국은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거기에 얼리 스테이지에 진입해서 그 스테이지를 따라가면서 수확을 거두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다. AI 그랜트 뭐뭐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 원주님 생각하시기에 이 벤처 캐피탈의 이 업의 어떤 본질?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내서 얘기해보자면,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분을 가져갔다는 거는 이 회사를 같이 만들어갈 거다라는 어떤 똑같은 기여인 거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로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어느 순간 그 VC 산업이라는 게 너무 성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공식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수동적으로 변했던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창업자에 대한 부가가치를 되게 높게 쳐주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VC들은 창업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자본을 주고 뒤로 빠지는 전략을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너무 자본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사람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히 이런 새로운 시대에 앞에서 그 제가 정의하는 벤처 캐피탈은 그냥 무언가를 같이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벤처 캐피탈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데 그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사업 기회, 좋은 팀, 그다음에 뭐 시장의 맥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팀과 좋은 회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위 전통적인 강자라고 얘기하던 클라이러라든지 세콰이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함 가고 그들 뒤로 Y 컴비네이터가 나와서 또큰 어떤 테마를 좀 형성했었고, 아까 원준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Y 컴조차도 이제 사실 올드보이가 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뛰어나는데, 이 좋은 팀과 좋은 창업자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계속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이제 약간 강론을 좀 꺼내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AI 그랜트가 Y컴보다 잘 되는 이유는 저도 방금 그 페이지들을 열어봤는데 유명한 사람들, 뭐 안드레이 카파티 포함해서 전부 어드바이저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렇게 자본을 강하게 갈구하지 않는다. 자본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럼 그 AI 시대, AI 네이티브한 창업자들에게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조금 구체화해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스타트업의 가장 큰 욕구는 뭐냐? 전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저게 나한테 도움이 돼안 되는 미친 연산을 한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그랜트, 네오 이런 것도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극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이면에 사고 위에 쌓여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스타트업의 성장을 같이 만드냐? 애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되게 부가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밀도부터 좀 해소를 해보자면, 저는 어차피 각 모든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팀들은 자기만의 숙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숙제를 푸는지가 사실은 그 시행착오라든지 판단 근거, 맥락, 결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이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한테 들으면 들을수록 훨씬 더 좋은 학습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샌프란시스코가 갖고 있는 그 압도적인 지배적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몰려서 더 몰리고, 그래서 더 몰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많은 빠른 혁신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밀도는 어떻게 보면 그 암묵지적인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가 이제 저는 꽤큰것 같고, 그 노하우가 이제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도움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죠. 그럼 지금 시대에서 또 중요한 건 어떤 것 같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노정석 대표님이랑 최승준 님이 같이 하시는 그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건데, AI 리터러시가 너무 다 달라요. 제가 스타트업을 만약 한다고 하면, 저는 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게제 1의 숙제지, 제가 AI 네이티브한 구조를 가져가거나, 그것들을 막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는 아니고,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인데, 이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는데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 AI를 조직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가장 큰 병목은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이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다 각자 자리에서 외롭게 전투하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많은 AI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좀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너무 이원화돼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딥테크적이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약간 베타성을 띠게 되거나 하나는 너무 그 솔로프리너,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에 되게 집중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나는 임팩트 있는 좋은 기업에서 같이 역량을 활용하고 싶은데 에서의 그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식이나 노하우들을 교류해보고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인지를 검증해보고 하는 그런 팟이 없는 것 같다. AI 때문에 10배 과연 우리가 지금 빠르게 일하고 있냐를 반문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자기를 효율화시키는지는 되게 많은데, 그 외에가 너무 비어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직무라고 생각하고,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팀으로서 이거를, 이 가치를, 이 수단을 이용해서 가치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저도 되게 고민이고, 저 같은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한번 모아보면, 되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사람들을 모집해 봤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말고 각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얻어낸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날카롭게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가속시킬 사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되게 다양한 직군과 다양한 포지션의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스타트업 대표는 법인을 잘 운영하고 싶지만, 뭐 예를 들면, 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분들이 다 각자,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요 루트면은, 사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청취자분들도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엄청 프론티어에 있는 분들인데, 결국은 거기서 딱 외로움을 느끼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같이 디벨롭할 동료들이 좀 적은 게 아닐까? 다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네? 해서 이분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면 되게 가치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엔지니어들보다는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이 타겟인 거죠?
맞습니다. 물론 엔지니어 분들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는 결국 이게 AI를 회사로서 잘 이용해야지 나 혼자 잘 이용한다고 생기는 부가가치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회사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되게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걸 모아야 되는 거라서 최대한 그렇게 다양성이 있게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한 개, 두개팀 정도만 해야지 하는데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되게 좋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인재 개발을 되게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해주신 얘기였는데, 사실 그 인재 개발이라든지 역량 함양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수치적으로 볼수 있는 데가 의료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 나오면 그게 지표적으로 얼마나 그 환자한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표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각 영역에서의 그 그룹분들이 그 자기의 탈을 깨고 새로운 언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다른 과목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분과 안에서 열심히 고민한 것보다는 유사하지만 다른 세계에서의 고민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진보시킨다는 얘기였었는데, 그게 지금 그 AI가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그큰 컨셉 중 하나와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느끼고 있어요.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저희가 신정교 대표님의 우울을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그게 중요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준님이 느낀 그 인식의 어떤 지평이라는 어떤 느낀 감정을 조직 전체에게 그걸 공유하고 실제로 경험해보게 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었는데 원주님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직군간의 어떤 AI 리터러시의 차이가 있잖아요. 개발자분들이 이걸 빨리 캐치하시는데 다른 직군은 그만큼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요새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하듯이 인식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커그니티브 엔지니어링을 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주님의 VC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어떤 프랙티스로 연결하시는 모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하시는 목적성은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시장의 현재 감도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아,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빌딩하는 게 타이밍상으로 맞다. 혹은 이게 어떤 한국적인 강점과 맞닿아 있어서 실리콘밸리와 달리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몇 가지의 가정들이 대표님 머릿속에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위기감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제가 샌프란에서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만큼 뒤처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각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충분한 자극의 밀도가 되지 않은 게 아닐까. 근데 인위적으로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결국은 뒤처진 걸 따라잡자. 혹은 우리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자가 제일 큰 거고요. 저는 근데 반대로 하나는 있는 거는 미국은 꽤 높은 확률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대신 완전 경쟁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그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훨씬 더 부가적인 차익을 비즈니스적으로 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하는 게좀더 가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기 길을 살기 힘든 것 같아요. 트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엄청 큰 시장인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근데 반대로 그런 선택을 할수 있게 되면 그만큼 그 부가가치가 훨씬 큰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특화돼서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경쟁을 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노정수 대표님 되게 오랫동안 이걸 해오셨기 때문에 엄청 에셋이 많을 것 같지만 지금 브랜드를 만든 K뷰티 이런 것들 아이돌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여기서 차별화를 해서 어떤 B2B적인 기회들을 하나씩 잡아본다면 사실 굉장히 독점성을 갖고 버티컬 AI스럽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B2B SaaS 같은 그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진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나라였거든요. 노동이 너무 쌌고 고용 안정성은 높으니까 언론화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뀔 필요 없다 보니까 되게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것보다 오퍼레이션의 부가가치가 높은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현금을 쓰던 사회에서 바로 QR 결제로 갈수 있는 사회같이 느껴져요. 신용카드라는 매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더 전환해서 부가가치가 확 터질 수도 있다. 미국은 사실 너무 이 중간 매체,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론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레거시 없이 시작한 기업들이 꽤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사실은 지금 아직은 없는데 곧 미래에 올것 같은 가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미국은 B2B, SaaS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 소위 먼저 발전한 것 같지만 AI 시대 입장에서 보면 그 부채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AI 네이티브한 프로세스로 빨리 갈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몇 가지 병목들이 이번 기술을 통해서 되게 해소가 많이 되는데 저출산 사회로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취직은 힘들거든요. 네. 그 사실 이제 한국이 사회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몇 가지 병목이 이번 기술에서 되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그동안은 지식 노동 과잉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쉽게 쓰고 시스템화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B2B SaaS라든지 이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해치웠던 과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그 저출산 같은 그 우리나라가 처해진 문제와 더불어 이 인재가 확 귀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새로운 사업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다른 곳들이 그 인재들을 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레거시 시스템 없이 되게 새로운 세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항상 단점은 장점이 있고 이게 이 기술과 가장 잘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레거시들, 기업들이 이 기회에 많이 바뀌고 그게 큰 고객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전 세계로 많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그 것들이 일어나려면 가장 빈 것은 딱 하나고 이미 이거를 쓰고 있는데 더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본인의 역량과 이 지식 함량을 같이 한다면 그 다음 기회나 이 어떤 길들은 알아서 다음 계속해서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이러는 것들이 본인이 그냥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탤런트들이 어떤 목적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름 이렇게 액세스하시는 그런 목적도 크게 있겠네요.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런앤 언런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언런 또한 배워야 되잖아요. 탈학습을 하려면은 탈학습을 하려는 인식의 층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어야지 뭘 내가 이제 비워내고 알았던 걸 어떻게 없애야지 다음 단계를 가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원주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이렇게 젊은 VC분을 어떻게 만난 거죠?
저희가 연말 이벤트를 했었죠. 작년 연말에 승준님과 저와 댓글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승준님이 이제 클로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두 분을 뽑았는데 지금 그두 분이 참 인연이 재밌는 게한 분은 저희가 오늘 모신 원주님이고 또한 분은 저희 팟캐스트의 편집자로서 열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진님이시죠.
인연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준님이 방금 말씀하신 런과 언런 이런 부분에 언런을 하는 건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AI한테 받는 피드백은 한98% 거의 칭찬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쓴소리를 좀 해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과의 교류에서 얻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어느 정도는 다 틀이 있는데 이 젊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분의 시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언런을 해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세대와 만나면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직군들을과의 관계 맺기, 가교를 만들어는 중으로서 다음 단계를 좀 탐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굉장히 보여서 역시 이렇게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의미 있었다.
역시 젊은 분의 에너지와 바이브가 있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